욥기 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그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그는 상처를 내시다가 그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그는 여섯 고난에서 너를 구해주시고 정녕 일곱 고난에서는 어떤 악도 너를 손대지 못하게 하시리라. 기근 중에 그는 너를 죽음에서 구속하실 것이며 전쟁에서 칼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시리라.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게 될 것이며 멸망이 닥칠 때에도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을 것이며 땅의 짐승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가 들의 돌들과 제휴하게 될 것이며 들의 짐승들이 너와 화목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면 너는 네 장막이 화평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네 거처를 찾아갈 것이며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네 씨가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같이 될 것도 네가 알게 되리라. 연수가 다 찬 후 네가 네 무덤에 가리니 마치 곡식단이 제때에 들어옴 같으리라. 이것을 보라, 우리가 애써 그것을 살폈으니 바로 그렇도다. 너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듣고 알지니라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2장에 잘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면, 이 징계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고서는 변화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의 공로로 법적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러나 상태는 여전히 죄인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징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변할 수가 없고 또 주님의 형상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보면,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죄와 그렇게 싸운 적이 없습니다. 피 흘린 적이 없습니다.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게 잠언 6장 1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사단은 이걸 모르죠. 욥을 막 그냥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죠. 거듭난 성도들은 자녀가 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자녀가 안 됐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징계를 견뎌내야만 아들로 대우한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무리 죄를 져도 징계가 없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요, 한 번만 죄를 져도 그냥 채찍이 옵니다. 한 번만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어도 금방 채찍이 옵니다. 9절 보니까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당연하죠.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를 받지 않고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달을 수 없단 말이죠.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이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이게 경건의 연습.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몸이 아픈 사람들이, 암이 걸린 사람들이요, 태권도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암을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운동을 해가지고 자기 몸을 막 쳐가지고 괴롭게 해가지고 말이죠, 암을 이기고 암에서 난 사람들이 간증을 가끔 듣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다 그랬거든요. 육체로 연습하면은 건강해지고 병도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연습, 이것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고 그랬죠. 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훈련. 그래서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죄로부터 돌이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징계를 받을 때 너무 맥없이 처지지 말라 이거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14절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곧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땅에 살면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상을 다 놓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 본문 말씀 속에는 대환란에 이루어질 말씀과 천년왕국에 일어날 구절들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18절,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고 상처를 내시다가 그의 손으로 온전케 하신다 하는 말씀은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12장 39절을 보면은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도다. 또 얘기하지만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날이 있는 칼 같아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그 마음의 모든 의도들을 다 판별한다. 말씀이 깊이 푹 박힐 때 내 속에 있는 내 의도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내 생각과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수술할 때요 배를 가르고 안에 들여다보면 다 드러나죠. 하물며 의사의 수술칼을 가지고도 해도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칼은 양날이 있다, 좌우의 날이 있다. 하나는 찔러서, 진리의 말씀으로 찔러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할 때 은혜의 날로 다시 이것을 싸매주고 꿰매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암세포를 떼어내지 않으면 결국 다 퍼지는 것처럼 조금 할 때 빨리빨리 떼어내야만 나중에 문제를 당하지 않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바로잡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도다. 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사람은 복이 없도다. 그러나 징계를 받을 때는 슬프지만 슬프지만은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다고 그랬죠. 사실 그 옛날 중세 때 말이죠. 그 불에 타 죽으면서 그렇게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내가 뭘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세상 방송국에서 이제는 그 베리칩에 대해서 아주 삭샅이 드러냈더라고요. 완전히 드러냈어요. 세상 방송에서. 그리고 또 세상 방송에서 옛날 그 17세기 교황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죽였느냐. 이단들을, 자기를 따르는 이단들을 마녀라고 그래가지고 마녀 사냥을 해서 엄청나게 죽이고, 그 여인들, 부유한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한 여인들을 여인들이 그 여인들을 마녀라고 막 그래가지고 다 죽이고, 그 재산들을 다 교황에 갖다 주고, 이노센트 교황 때 그런 거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밝혀내더라고요. 근데 교회들은 그걸 몰라요. 오히려 왜 세상 방송국이 그런 걸 밝혀내고 왜 2017년까지 다 받게 한다 이런 얘기를 다 공개적으로 얘기하냐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안 믿어요 그거를.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이 발표를 했어요. 한국 방송국에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ABC 방송국에서 2017년부터까지는 다 받아야 된다는 걸 그 보다는 장면까지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은 안 듣고 있어요. 교회는 잠잠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노예로 만들지 말라고 막 피켓을 들고 데모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교회는 다 받으라고 그래요 요즘에. 누가 그럽니까? 주의 종들이 그런단 말이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제 다 밝혀졌기 때문에, 온 인터넷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받음 자기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장면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딱 어떤 경찰이 보다가 누가 딱 지나가니까 신호를 보내요. 저 사람의 넘버가 몇 번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에서 뭐라는가 하면 그 사람 끊어버려. 그러니까는 그 칩을 딱 그냥 중단시키니까 그 자리에서 죽더라고요. 그런 장면까지 나와요. 세상 사람이 이거를 다 얘기하는 건 뭐죠?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제 핑계치 못한다. 교회에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세상 방송국이 얘기하더라고요. 수프레임 서프라이즈라 그래가지고 아주 극단적으로 놀랄 일이다 이래가지고 한국 MBC 방송국에서 그걸 나왔더란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걸 보라고 해서 봤어요. 내가 어제 기가 막히더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교회가 잠잠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 로마교회 정체도 모르고 이러니 이게 완전히 암흑시대입니다 여러분. 중세 암흑시대보다도 지금은 영적으로 더 암흑시대입니다. 깜깜합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더 깜깜한 것처럼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더 깜깜합니다. 이게 라오디게 교회예요. 주님께서 문 밖에 서 있어요. 문 밖에 쫓겨나가지고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때 들어가겠다. 문은 안 열어져요.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말씀이 주님 아닙니까?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때 기뻤겠습니까? 사드락에서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기뻤겠습니까? 네로 황제 밑에서 불타면서 그 사람들이 기뻤겠습니까? 옛날 중세 때는 킹제임 성경, 그때는 킹제임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이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다 죽였거든요. 지금은 이해가 안 가죠? 앞으로 그럴 때가 옵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시간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시간 있을 때 성경 한 구절이라도 더 암송하고 다 집어넣으라. 아주 하소연을 하더라고. 장로님인데 웬만한 목사보다 100배는 낫더라고 그 사람 보니까. 참,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징계라는 것은 어떤 형벌을 받는 게 아니고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때릴 때 그게 형벌입니까? 그게 저주입니까? 축복 아니에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매를 들지 않습니까?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학교 때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들어올 때 되면 조그만 회초리를 말이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반짝반짝 해가지고 회초리를 항상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요즘엔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러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징계 말을 하지 못해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상할까 봐 얘기를 못해요. 지적을 못합니다. 요즘에 이런 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징계를 받는 사람에게 지금 욥이 징계를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더 의롭게 하려고 징계를 받고 있는데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말이죠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징계를 받는 사람한테는 위로하는 한마디가 더 좋은 거예요. 위로하는 한마디가요 여러 가지 그냥 교리적인 말씀을 가지고 막 찔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기뻐하는 자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가 함께 슬퍼하라. 왜냐하면 징계받아도 참아야 되거든. 참는 길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하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를 말씀으로 징계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못할 때 부모들이 너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너 안 된다 말로 징계하죠. 그 말로 쿡 찌르지 않습니까? 너 그러면 혼난다 나한테. 이것은 가장 가벼운 채찍이죠. 말의 채찍 아닙니까? 가장 가벼운 채찍.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때 확 돌이킵니다. 말씀을 듣다가 확 돌이켜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돌이키는커녕 저건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고 오히려 더 징계받을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타깝고.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가지고 들으면서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땐 여기 앉아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 밖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6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한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라. 견책하라는 건 뭔가 하면 말이죠, 깨닫게 하라 이거죠. 책망하라. 그 다음에 견책하라. 그렇죠. 때가 이르리니, 이건 요즘입니다. 요즘에 이 시대를 얘기하죠.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그저 뭐 이러면 축복받습니다. 뭐 40일 작정기도 하면 축복받습니다. 뭐 어쩌고 이러면서 그런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그런 사람들 따라가죠. 그래 말씀으로 책망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서 돌이켜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요즘 설교들이 예화가 한 90% 된대요. 요즘에 90% 된대. 그러니 그 예화 들으면 감동도 되죠. 눈물도 나죠. 남의 얘기 들으면 말이죠, 남이 고생한 얘기 들으면 말이에요, 또 괜히 기뻐요 또. 이게 사람의 심정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 하는 얘기를 하면 무슨 뭐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좋아하지 않고 무슨 뭐 연예인들이 와서 간증집회한다 그러면 말이죠, 가수 출신들이 간증집회한다 그러면 거기 우르르 몰입니다. 그 노래 들으러 가고 재미있잖아요. 재미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면은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이게 바로 목회자들이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질 않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려. 이거는 제가 20년째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경험한 겁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은 주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만 주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대마라는 사람까지도 세상으로 나가 버렸어요. 마지막에는 누가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누가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될 일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성령께서 마지막 때 일을 예언하게 한 거죠. 이게 징계받는 사람들을 납득시키러 갈 필요가 없어요. 그저 위로해 주고 저 사람이 끝까지 견디면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그 길밖에 없죠. 자,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은 말로 맞는 채찍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를 사용하는가 하면 가시를 사용합니다. 가시. 가시를 줘도 효과가 없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가 있었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거해달라고 세 번 기도하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가시가 있어야만 네가 범죄하지 않고 네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 가시가 효과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꺼내십니다. 따끔한 맛을 보여준다 이거죠.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칼을 가지고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 그냥 그 가지들이 많잖아요. 이 성도들이 너무 가지가 많으면 안 돼요. 가지는 딱 하나예요. 주님 앞에,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 세상에다 가지를 막 두르고 있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지를 치게 되면은, 아이고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람도 쳐버리고, 자녀도 쳐버리고, 자기 비즈니스도 쳐버리고, 다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홀로 남으니까 주님밖에 이제 의지할 분이 없잖아요. 다들 그래서 기도원에 오는 거예요. 그때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 그 왜 그렇습니까? 말의 채찍으로 안 받고, 가시도 안 받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칼을 가지고 잘라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으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야만 거기서 먹여주잖아요. 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뭐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죠. 가지를 잘라줄 때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주님 앞에 붙은 가지로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열매를 제대로 못 맺어요. 열매가 조그맣게 되다가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가지치기를 잘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열리죠. 그 열매가 아주 실하게 열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거듭난 성도들은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이, 이 사람들이 옛날, 이 사람이 옛날에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 사람이 꼭 죽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뻘뻘이 살아있거든. 다 망했었는데, 이 소식도 없고 그랬는데 나중에 10년에 만나본데 아주 뭐 하나님의 은혜로 더 좋아졌거든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울해지거나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또 징계를 멸시하지도 않습니다. 또 징계를 과소평가하고 에이 모르겠다 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18절 아까 봤지만은 그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그는 상처를 내시다가 그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사실이죠. 사실 욥을 위로하는 사람들은 사실 욥을 고문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문하는 격이 됐죠. 물론 그 말씀들이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고통받은 사람에, 징계받은 사람에게는 그저 하나님 말씀은 막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하는 게 나아요. 얼마나 힘들어. 내가 기도해 줄게. 주님께서 회복하시겠지. 이 한마디가 낫지. 그저 칼 같은 말씀 막 그냥 만마디 해봐야 그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더 고문하는 거죠. 여기 여섯 가지 고난이 나오고 일곱 가지 고난이 나오죠. 우리 한번 잠언 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정녕 그에게 가증한 것이 일곱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말과 빠른 발과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니라. 아까 그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잠언 6장 16절 얘기했는데 그 잠언 3장 11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 바로 잡혔어요. 이렇게 잠언에 보면은 여섯 가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징계가 오는 거죠. 징계가 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신학자들은 또 여섯 가지, 일곱 가지를 또 많다 이렇게 이상하게 말이죠. 하나님이 뭐 괜히 할 일 없어가지고 여섯 가지, 일곱 가지 그러겠습니까? 또 1000년, 6000년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자고간 그거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막연하게 뭐 여섯 가지, 일곱 가지는 많다는 뜻으로, 사실 많은 게 아니죠. 이거 많은 게 아니죠. 100이나 200, 300, 400 이런 것을 가지고 서너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죠. 예. 그 17절은 일곱 가지 고난이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게 일곱 가지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고난을 주시는데 징계하는데 그 일곱 가지가 뭔가 하면은 성경에 우리가 에스겔서도 쭉 배웠죠. 기근이죠. 제일 먼저 기근을 가져오죠. 그 다음에 죽음을 가져오죠.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칼을 가져오죠. 칼, 전염병 같은 거. 또 혀로 모독하는, 적그리스도가 혀로 모독합니다. 이제 대환란 때 엄청난 고난이죠. 멸망하죠. 또 땅의 짐승들이 괴롭히는 고난이죠. 대환란 때 그 다섯째 나팔이 불 때 이 밑에 지옥으로부터, 깊은 구렁으로부터 메뚜기들이 올라와가지고 그 머리털은 여자 머리털 같고 이빨은 사자 같고 그런 큰 메뚜기들이 올라와서 사람을 물어뜯는데 150일 동안 죽음의 고통을 주는데 죽을래도 죽지 못하는 고통, 대환란 때 짐승들의 고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호리병 재앙 때도 엄청난 고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혀하고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은 이거는 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섯 개가 되기도 하고 일곱 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이렇게 얘기한 거죠. 특별히 24절로부터 27절 보면, 그러면 너는 네 장막이 화평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네 거처를 찾아갈 것이며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네 씨가 말하지면 네 후손이 땅에 풀같이 될 것도 네가 알게 되리라. 연수가 다 찬 후 네가 네 무덤에 가리니 마치 곡식단이 제때에 들어온 것 같으리라. 이것을 보라, 우리가 애써 그것을 살폈으니 바로 그렇도다. 너희 유익을 위해 그것을 듣고 알지니라. 이거 보면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일들이 여기 펼쳐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무덤에 들어가는데 마치 곡식단이 제때 들어온 것 같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뭐라 했죠? 이 침례인 요한이 주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물에 태운다 그랬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덤에 들어가는 게 뭐죠? 곡식단이 돼가지고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란 말이죠.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욥을 위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은 또 금방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말씀들을 내 마음에 품고 이 말씀에 있는 멋진 광경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고요. 내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의가 뭐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거. 그래서 마음이 편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편한 거예요. 나는 주님 만난다. 나는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럴 때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기쁨이 있으면 누가 욕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내가 기쁨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 거듭날 때는 저도 기억이 나요. 처음에 거듭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 누가 뭐라 해도 아무 감각이 없더라고요. 아유, 저 사람 참 불쌍하네. 왜 저러지? 이런 생각만 들지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성령 충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슬슬슬슬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쁨,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 이게 가장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문제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요, 내가 기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안 기쁠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모든 삶의 문제가 나의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온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 사단이 내 마음을 감각을 사용해서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만지는 것과 이런 오감각을 사용해서 사탄의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을 주거든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지켜야 되면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환경도 아니고 내 마음과 사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아무것도 못 들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오게 하고 남은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누가 나한테 뭐 욕을 해도요, 그건 지켜야 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니까 짜증이 나고 우울증까지 걸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다 공부해 보게 되면은 이 유토피아 같죠.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느냐? 어떻게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놀고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어떻게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해가 없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축복을 누릴 사람들은 세 부류예요. 첫째, 아담부터 오순절 이전까지 양심시대와 율법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갔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해가지고 올라갔잖아요. 첫째 부류. 둘째는 은혜 시대에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죄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사실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 율법이 오기 전까지 양심 시대네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품에 갈 수 없죠. 율법 시대에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 품에 갔는데 양심 시대에 죽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있을 때 그때 일어납니다. 그때는 행위로 심판을 받아요. 그 행위는 양심에 따라 어떻게 행했는가, 이렇게 양심이 서로 송사한다고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은혜 시대에 성령을 받고 죄인이 모든 용서받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지금 죽으면. 그러다가 몸은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부류예요. 두 번째 부류. 새 예루살렘 가면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이 없다고 그랬죠. 또 죄를 짓지도 않아요. 죄악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완전히 죄악은 이별이에요. 이게 휴거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환난을 통과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서 통치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함께 고난받으면, 디모데후서 2장 12절,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다스리는 몫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사람은 천년왕국에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안을 다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골 다스리고 열 골 다스린다. 아마 철학자들이나 다른 종교, 뭐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종교인들은 막연하게 뭐 극락간다라고, 뭐 또 모슬렘들은 뭐 자살 폭탄 테러하고 올라가면은 와인을 마시면서 많은 여인들과 함께 산다고 그러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거는 또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우화 같은 거죠. 뿐만 아니라 뭐 진화론 만드는 사람들, 공산주의 만드는 사람들, 지상의 평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다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죠.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24절. 이게 진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죠. 진짜 하늘나라 갈 때 죄를 짓지 않게 되죠. 더 이상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람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이런 고백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되면 죄와 상관이 없는 곳에 가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외칠 때가 많죠. 징계받을 때 외칠 때가 많죠. 지금 사람들이 세상을 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고 막 유토피아 같은 얘기 정치인들이 하는데, 그들은 죄 문제나 죽음 문제나 전쟁 문제나 진리 문제를 해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나. 25절 보니까 네 씨가 많아지면 네 후손이 땅에 풀같이 될 것도 네가 알게 되리라. 욥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갑절의 복을 받았지. 이 갑절이 뭐죠? 대환란을 거친 유대인들이 엄청난 환란 끝에 천년왕국 때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 돼서 돌아오는 그런 그날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을 여기에 또 말씀하고 있죠. 욥은 지금 180세가 넘어가지고 연수를 다 채우고 그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27절 보니까 이것을 보라, 우리가 애써 그것을 살폈으니 바로 그렇도다. 너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알지니라.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땅에다 묻고 말이죠. 같은 날 묻어버리고 아내는 자신을 대적하게 돌아서 버리고 엄청난 병균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욕창이 난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충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건 맞는 얘기죠.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같이 울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찔러가지고 욥을 더 괴롭게 해가지고 욥을 더 의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이 영원하시거든요. 미래를 쭉 보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죽을 때도 우리가 태어날 것도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짓 것도 다 아시고 그래서 세상 찔러 도망한 거예요. 어떻게 알겠느냐?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전능하다고 말은 하는데 믿질 않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면서 믿질 않잖아요. 어디나 다 계신다고 말은 하는데 믿질 않잖아요. 이게 오늘날 이 세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입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또 어려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다 고난을 받으면 멸류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이거는 세상에 뱅크럽 하면 말이죠, 두 번 정도 기회가 있지만 말이죠, 이거는 영적으로 뱅크럽 하게 되면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7년이 지나면은 회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죠? 6천년이 지나고 7천년 천년왕국이 지나고 영원세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법칙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청교도 들어와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뱅크럽 해가지고 7년 있으면 회복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7년 체계로만 7체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뭐 정치인들이 크리스천이 아니지만은 초창기엔 그랬단 말이죠.